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시편 126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갇혔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도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이 말씀을 읽는 동안 이 말씀이 우리를 관통하고 저희에게 힘을 주고 저희를 위로할 줄을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 이름은 빈이고 여기 목사님들 중에 한 명입니다. 어제 그 아웃도어 배티즘을 하셨던 한 14명의 그 세례식에 참여하신 분들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알려드릴 바는 아무도 익사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저희가 갔더니 조그만 무리분들이 그 일광욕을 즐기고 계셨고요. 나머지 분들 수백 명의 저희 교회 형제자매들께서 오셔서 이 세례식을 축하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다시 시편으로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1970년대나 80년대의 패션을 기억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시다면 그 기억을 따라 잠시 걸어볼까요? 의심의 여지 없이 이 기억을 쫓아가는 것은 약간 여러분들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것입니다. 70년대와 80년대의 패션에는 모든 것이 컸습니다. 큰 헤어, 큰 타이, 큰 신발, 넓은 어깨에 올 넓은 어깨 패드, 그리고 통이 큰 바지요. 모든 패션 트렌드가 돌아온다는 말을 알고 계십니까? 저는 이러한 유행이 다시 돌아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시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이런 트렌드가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볼 때 저는 제 어린 시절을 회상하기도 합니다. 과거의 어떤 것들을 다시 보고 싶은지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과거의 어떤 것들이 제 삶을 더 쉽게 또는 더 단순하게 만들어줄지 궁금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사용하셔서 또 어떤 것을 가져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실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하셔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실지 궁금합니다. 우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사용하실지 궁금합니다. 저는 시편 126편에서 강조하고 싶은 세 가지 요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 우리의 일,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의 사역, 우리의 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시편 126편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강조하고 싶은 첫 번째 구절이 있는데 이거는 맨 처음에 제목 부분입니다. 이거는 제목에 성전에 오르는 노래라고 적혀 있습니다. 성전에 오르는 노래들이 있습니다. 시편에는 시편 그룹에서 120편에서 134편을 성전에 오르는 노래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시편은 순례자의 노래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예루살렘 도시는 언덕 위에 위치해 있으며 즉 산 위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들 축제를 위해서 세 번 예루살렘으로 여행해야 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 축제는 무교절입니다. 유월절이라고도 하지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동안 그들은 여호와께 부르짖어 구원해달라고 하였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 양을 제물로 바치고 그 피를 문설주의 위에 바르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는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심판의 천사가 그들을 지나쳐 생명을 구했다는 표징이었습니다. 이집트인들이 심판을 받은 후에 이스라엘은 즉시 떠났습니다. 이 출애굽을 준비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은 누룩없는 빵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떡을 부풀릴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그 다음 날이 구원의 날이 될 것을 알고 식사를 서둘러서 해야 했습니다. 이 역사적 기록은 출애굽기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축제는 칠칠절 또는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칠칠절은 시내산에서 출애굽의 종결을 기념합니다. 칠칠절은 유월절 후 7주 그리고 1일에 발생합니다. 그리스 용어로 펜티카스 오순절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50일 후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도착한 지점을 말합니다. 세 번째 축제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레위기 23장과 신명기 16장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절기는 여호와 앞에서 기뻐하는 상징으로 종려나무와 버드나무 가지를 가져오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일주일 동안 장막에 진을 치고 생활합니다. 그동안에 모든 종류의 희생제물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립니다. 신명기에 따르면 이때는 남성 이스라엘 시민뿐만 아니라 제사장, 고아, 과부, 이민자, 남녀 어린이들 그리고 노예까지 이 모두의 축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초막절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을 기억하고 이스라엘과 여호와 사이에 맺은 언약을 새롭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유대민족은 이 축제를 위해 예루살렘으로 언덕을 올라갈 때 성전에 오르는 노래를 불렀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시편 126편을 읽을 때 붙들어야 할 틀입니다. 자, 첫 번째 요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1절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첫 번째 단어는 때라는 단어입니다. 이 노래는 하나님이 과거에 하신 일을 다시 하실 수 있다는 전제로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시온의 운명, 이스라엘의 운명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 하나님은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셨던 것이 있는데 그들이 계속 그들이 살던 방식대로 살면 즉 하나님 없이 살면 다른 나라를 허락하여 그들이 침략하고 정복하고 그들을 포로로 잡아가도록 하실 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기 원하셨던 것이 있는데 그들의 삶을 살기로 선택한 방식에는 그에 따른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은 그분의 때에 그의 백성을 구원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들의 고국으로 다시 데려올 것이며 그들의 집과 농작물, 심지어 예배를 위한 성전을 재건하도록 그들을 부르실 것입니다. 저는 여기 있는 fortune, 재물이라는 단어를 단순히 금전적 이득으로만 보지 말고 전체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포로 상태, 노예 생활, 죽음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가치와 존엄성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노예 생활은 그들의 가치와 존엄성을 잃어버리게 만들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자잘한 소규모의 포로 생활을 겪었지만 중요한 두 번의 포로 생활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벨론 포로 기간이었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은 70년 넘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두 번째는 아시리아 포로였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오랜 생활을 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역사적으로 유의미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유배 기간 동안에 가족 성원들은 죽고 어떤 사람들은 그들을 포로로 가둔 나라 사람들과 결혼했으며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고향에 대해 완전히 잊었습니다. 그런데 유배 때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이런 황폐한 상황에서 그들이 돌아갔을 때 과연 무엇이 남아 있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마치 우리가 각자 어린 시절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 성장했고요. 현재 우리 자신을 위해 다른 집도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어린 시절의 집으로 돌아간다면 매우 다른 느낌이 드는 동시에 익숙하기도 하겠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을 때 처음 몇 년은 매우 힘들었을 것입니다. 땅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는 것뿐만 아니라 포로된 사회와 문화를 재건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정복 국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먹을 건지, 어떤 언어를 말할지, 어떤 신을 섬길지 지시해왔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태로 70년을 보낸 후에 고향으로 돌아왔으면 모든 것을 바꿔야 했습니다. 영혼을 바꿔야 했습니다. 그러나 1절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이 나라와 민족을 회복시키는 것은 너무나 충만하고 완전하여 꿈으로 묘사됩니다.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세상의 모든 직업에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습니다. 뭐 좋은 순간도 있지만 힘든 점도 있지요. 저에게는 목회 사역에서 여성과 소녀들이 온갖 방식으로 학대를 당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가장 힘듭니다. 특히 제가 어린 두 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그 모든 것들을 멈추게 하거나 고통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아니면 그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만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매님,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어떤 나쁜 짓을 하거나 원하지 않는 사진을 요구한다면 그만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믿을 만한 다른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으로 시작하세요. 만일 본인이 사진을 요구하거나 사람들에게 정말 불편한 일을 요구하는 사람이라면 그만하셔야 됩니다. 그 생각과 행동을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나 형제 자매님들, 어느 쪽이든 가해자건 피해자인 경우이건 여기 시편 126편 1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한 인간으로 회복시켜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저희를 회복시키셨고 여전히 동일한 능력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셨건 어떤 일을 당하셨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저희는 이 구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능력, 육체적으로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회복시키신 그 능력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독생자에게 하신 그 일을 그분은 자신의 입양된 아들과 딸들에게도 동일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성전에 오르는 노래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의 운명을 회복시키실 때 일어나는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시편 126편에서 강조하고 싶은 단어가 단어와 문구가 여기 있습니다. 웃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기쁨의 외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의 운명을 회복시키실 때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은 기쁨입니다. 형용할 수 없는 기쁨, 목청껏 소리 지르고 싶은 기쁨입니다. 이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한 것을 잃고 미치든 듯이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을 찾기 위해 집을 뒤집어 없습니다. 그러다 희망이 없어 보이는 지점에 도달하고 찾는 것을 멈춥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찾고 있지 않을 때 찾게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보 내가 뭘 찾은지 볼래요 하고 외치거나 찾고 있지도 않았지만 여기 있었네 라고 기쁨으로 외칠 것입니다. 시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기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로 주신 기쁨 가운데 가장 큰 것은 구원의 기쁨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에 대해 아직 확신을 갖지 못한 분들이 여기 계시다면 여러분이 여기 이 자리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기 서방 세계에서는 자기 개발서가 정말 많습니다. 수십 년 동안 베스트셀러 목록에 있었고 계속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일까요? 우리 모두는 다음과 같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삶의 어떤 측면에서 더 나아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매년 다른 책, 다른 연사, 다른 쇼, 다른 팟캐스트가 출시되어 더 나아진 방법을 알려주고 매년 새로운 방법이 나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을 따를 때만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만약 자기 개발서 중 하나가 모든 답이 있다면 더 이상 새로운 책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 문화가 이 기준, 모든 인류에게 도움이 된다는 이 기준을 계속 변경한다는 것입니다. 기준을 계속 변경하면 대답은 당연히 항상 변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누구도 그 대답에 도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20절에서 2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할 때가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말씀입니다. 그분은 그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무도 여러분에게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분의 기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의 사랑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므로 그분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세요. 그리고 예수님께 그 기쁨을 달라고 구하십시오. 오랫동안 예수님과 동행해온 형제 자매님들에게 들을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어느 정도 오래돼서 진부하고 지루해지셨다면 여러분 그저 움직임에 따라 가고 있을 뿐입니다. 아니면 이 기쁨을 기다리고만 있으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하늘에서만 있다고 아니면 그분이 오셨을 때 얼굴을 맞대고 볼 때만 있을 것이라고 뒤로 미루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시편 51편 12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렇습니다. 미래에 예수님을 대면할 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내일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형제 자매님, 기쁨이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이 기독교인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기억하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의심할 여지 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여야 하지만 그 다음 응답은 기쁨입니다.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달라고 예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운명을 회복시키실 때 일어날 두 번째 일이 2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2절을 보면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이스라엘의 이웃 나라들은 이 회복을 그 땅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상태에서도 보고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웃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그들의 눈과 귀로 듣고 보게 되었을 때 그들은 증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외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큰 일을 행하셨다. 그들을 위해서. 2023년 오늘날에 이건 좀 더 어려운 도전일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서 땅이라고 표현하는 순전히 땅이라고 본다면 집, 이게 현재로 말하면 집, 차, 옷 같은 것이 될 수 있겠습니다. 요즘에는 더 큰 차, 더 좋은 집, 더 좋은 옷을 가진 사람들도 많습니다. 아니면 외적 행동으로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밖에서도 자선을 행하는 사람들 또는 많은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외적인 행위 말고 저는 모든 내면까지 살펴보면 지구상에 기독교인보다 더 예수를 닮은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와 같아지는 기회, 또 예수님과 같아지는 그 길을 걷도록 합시다. 곧 있을 Love Our City라는 행사가 있습니다. 봉사가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도록 합시다. 두 번째는 우리의 일입니다. 시편 126편 4절은 이제 백성들이 1절에서 알고 선포한 것을 근거로 하는 요청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한때 그랬던 것처럼 그들의 운명을 회복시켜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반전이 있습니다. 반전은 바로 4절 끝에 나옵니다. 남방 시내들 같이 네겝에 있는 시내들과 같이. 네겝은 물줄기가 흐르지 않는 사막입니다. 물이 없습니다. 그러나 매우 드문 경우에 폭우가 갑자기 내려서 네겝은 남방 시내에 쏟아지기도 합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물이 흐르는 시내를 만들 것입니다. 이 성전에 오르는 노래가 말하려는 요점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의 운명을 회복시키실 때 그것은 놀라울 정도로 갑작스러울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람들이 그냥 포로 상태로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놀라운 행동을 하셨다는 뜻입니다. 저는 제 경우에서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 결혼 첫 해에 로라와 저는 저의 목사님의 아이들을 돌봐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당연히 제가 아이가 없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랐지요.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기억하지 않기로 선택했거든요. 그때 저는 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은 정말 저희를 갖고 놀고 제 멋대로 굴고 있었습니다. 자기 부모님들이 항상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늦게까지 잠자리에 들지 않아도 되고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TV 보면서 계속 늦게까지 있어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저희는 부모님이 언제 오실지도 몰랐습니다. 로라와 저, 아내와 저는 난감한 상태에서 구출되고 싶었고 하나님의 간섭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부모님이 오셨고 저희는 해방되었습니다. 참고로 목사님들 애들이 제일 심합니다. 그러나 자 21세기 캐나다에서요. 현재 우리에게서 우리가 이스라엘이 겪었던 것처럼 포로 생활을 이해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를 포로로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밤에 잠 못 들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가장 걱정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불안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자신에 대해서 바꾸고 싶은 것이 있으십니까? 죄책감이나 부끄러움을 느끼십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에 대한 어떤 것이 공개가 되면 여러분을 망칠 만한 무언가가 있습니까? 어떤 거에 대해서 거짓말하고 계십니까? 배우자와 사랑한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숨기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답은 5절에 나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합니다. 또 기쁨으로 수확하게 될 것입니다. 뿌리다와 거두다라는 용어는 농사 용어이기 때문에 더 흥미롭습니다. 저는 물론 농부는 아닙니다. 앞선 세대에서는 어떤 비극적인 일이 닥쳤을 때, 슬픈 일이 생겼을 때, 그때는 그 감정을 숨기고 깊숙이 묻어버리고 나약함을 드러내지 말고 이를 악물고 더 노력하라고 배웠습니다. 할아버지 세대쯤이에요. 현 세대는 좀 다릅니다. 현 세대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면 세상에 알리고 모든 것을 표현하고 모두가 보고 들을 수 있도록 공개하고 소셜미디어에 게시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감정을 마비시키거나 만족시키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저 두 방법보다 더 나으며 더 깊은 방법을 제시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눈물을 뿌리라고 격려합니다. 눈물로 씨앗을 뿌리라고 격려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감정을 표현하거나 또는 숨기거나 하는 대신에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요구합니다. 눈물로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눈물로 기도한다는 것은 씨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씨를 심고 주님이 그 씨로 무엇을 하실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씨앗으로 무엇을 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것이 결코 낭비되지 않을 것임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 확신으로 하는 행동입니다. 만약 제 아이들이 체포됐다면 제 아이에게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지요. 그때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를 단 한 번만 할 수 있다면 그들이 누구에게 전화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을 돕고 구하고 구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 즉 그들의 부모에게 전화를 할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에게 전화해서 스스로를 구하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눈물로 그들에게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은 당신이 눈물로 드리는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슬프게도 우리의 눈물은 그 씨를 뿌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불평하는 것뿐이라면 그것은 낭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 화를 내고 원망하고 쓴뿌리가 남은 상태로 있을 것입니다. 제 아내 로라와 저는 걷기 운동을 종종 하러 가는데 그때마다 제 아내는 발목 웨이트를 착용합니다. 이 발목 추는 다리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이 발목 추를 벗었을 때 걷는 느낌이 더 가볍고 쉬워집니다. 마찬가지로 파종의 일부, 씨를 뿌리는 것은 여러분의 눈물을 몇몇 다른 사람들과 적절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전에 여러분의 눈물을 사용해서 지금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을 도우십시오. 애통하는 사람들과 함께 애통하십시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책과 영화 중 하나는 반지의 제왕입니다. 이 위대한 장면은 두 명의 가장 친한 친구 포르도와 샘 와이즈입니다. 여정의 끝자락에 있습니다. 포르도는 너무 지쳐서 더 이상 반지의 무게와 책임을 짊어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포기 상태죠. 샘 와이즈는 친구이자 조력자로서 포르도를 어깨에 메고 나머지 길을 가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분의 죽음과 같은 비극적인 것을 취하셨고 그 비극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위로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짊어져야 할 그 무게와 짐을 예수님께서 짊어지셨습니다. 우리가 경험했고 또 경험하게 될 기쁨과 위로는 모두 예수님께서 홀로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은혜롭게 받은 수확입니다. 자, 소매를 걷어붙이고 눈물을 흘리며 함께 일합시다. 우리 함께 눈물로 기도합시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 요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부모로서 가장 큰 기쁨 중 하나는 아기가 처음으로 걷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부모에게는 그런 기쁨과 성취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처음 몇 걸음으로 그 자유를 표현하고 경험하는 방식은 정말 마치 꿈과 같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그들이 어떻게 걷는 자유를 얻었는지 쉽게 잊을 수 있습니다. 참을성 있게 아이와 함께 걸어온 사람이 부모라는 사실을 잊습니다. 테이블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히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신 분이 부모라는 사실을 잊습니다. 자신을 향해 한 걸음만 더 나가도록, 더 걸도록 격려해 준 분이 부모라는 사실을 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얼마나 쉽게 잊어버리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쉽게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가 버립니까? 2018년에 세상을 떠난 목사이자 신학자이신 유진 피터슨은 시편 126편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이 시편은 패키지나 형식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기쁨의 미미함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기쁨의 견고함을 확증합니다. 그것은 세상 기쁨을 향한 길을 걸어가는 것은 그런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비용을 지불하고 수익은 적을 것이라고 상기시킵니다. 즉, 더 나은 기쁨을 경험하고 나누는 믿음의 길을 따로 소개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입에 웃음을 주고 그들의 입술에 소리를 지르게 하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방황하며 울고 있는 자녀들이 집에 도착할 때까지 활기차게 단을 거두어 드릴 때까지 동행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반복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 중심에는 기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유진이 기본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자격 없는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말합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에 비해 하나님의 기쁨은 너무나 큽니다. 세상의 기쁨은 초라하고 하나님의 기쁨은 견고하고 확실합니다. 저는 다음과 같이 결론 맺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번 여름을 즐겁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곧 여름이 끝나겠죠? 이 아직도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름을 잘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주 즐거운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멋진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과 대화 나누는 것을 좋습니다. 그들과 함께 웃고 그것을 즐기고 있습니다. 함께 나눈 그 음식들, 대화들, 시간들을 매우 즐기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도시를 산책하면 또 일몰들을 즐기기도 합니다. 불꽃놀이를 즐겼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간들을 즐기고 있습니다. 도시의 생활, 도시의 번잡함과 또 그 뒤에 오는 조용함도 즐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이 저처럼 이 여름 그리고 모든 순간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들은 제가 표현한 이 모든 것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선하고 놀라운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더 크고 더 나은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좋은 것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부활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부활하여 모든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게 될 그 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작은 것들, 이 선하지만 작은 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은 우리 것보다 더 뛰어납니다. 더 나은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이여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이 기쁨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무딘 마음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저희가 다시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주님이 주신 기쁨과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누리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기쁨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오신 날 주실 그 약속한 그 기쁨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쁨이 교회, 사회 그리고 모든 나라에 퍼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지금 이 순간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성령의 능력으로 그 사람들을 마음을 주님께로,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를 괴롭히고 저희를 포로 삼는 것들이 있고 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께서 그것을 뛰어넘어 저희를 해방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어린이들과 이 가족 구성원들이 이 교회에 함께 오셨던 그 모든 가족들을 생각합니다. 만약 이 안에서 믿음에서 멀어진 자들, 디컨스트럭트 된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새로운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님이 주신 그 기쁨을 다시 일깨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그 집으로 불러들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이 주님의 사역을 기쁨으로 누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곧 마지막 찬송을 부를 때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이 앞에 오실 테니까 함께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2층에도 기도를 나누실 분들이 있으니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실 수 있겠습니다. 묵상 질문입니다. 우리의 기쁨을 앗아가는